출애굽기 22번 메시지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여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의 마지막 충돌에 이르렀습니다. 이 충돌은 열 번째 재앙, 즉 장자의 사륙을 초래했습니다. 열두 번째 충돌 하나님 편에서 바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와 협상을 하도록 모세를 열두 번이나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상고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창조자가 바로를 그처럼 참으셨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내셨으나 바로는 여전히 그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구절, 곧 바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처럼 강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두 방면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주님의 다루심을 복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는 혼자 그분을 대항해 설 만큼 강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였으리라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조차도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항해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가 거듭거듭 바로에게 왔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계된 논거에 열중했습니다. 이 논거의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합니다. 바로를 예로 들면서 바울은 주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강퍅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셨으며 바로를 강퍅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이든 모세가 열두 번이나 주님을 위해 바로와 협상을 하려고 왔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바로는 괴롭히는 자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주권자이신 주님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모세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의 모형인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쳐진 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제쳐놓으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유용했을 뿐 아니라 바로도 유용했습니다. 당신은 바로가 주님께 유용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당신은 아마 모세만이 그분께 유용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들은 다 필요했으며 다 유용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충돌에서 갑자기 죽었다면 모세의 직책은 끝났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를 잃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가 필요했으며 그로하여금 열두 번의 충돌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충돌을 다 견딜 수 있도록 바로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열두 번의 충돌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관계된 하나님을 적절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분의 주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열두 번의 충돌과 열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와 가진 협상 전반에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권이란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와 능력을 뜻합니다. 주권적인 분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에 더하여 바로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바로는 이 방면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바로가 없었다면 유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구를 내세웠으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만날 때마다 모세는 점점 더 요구했으며 바로는 점점 더 완강했습니다. 바로는 결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재앙들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에 있는 인간 생활의 상태에 손상을 야기했습니다. 피는 물을 부패케 했으며 개구리들은 애굽의 평강과 편안함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파리의 재앙에서 흙과 대기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파리 후에 악질이 도래했으며 다음에는 종기들을 나게 한 독종의 재앙이 왔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환경을 파괴했으며 메뚜기는 우박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남은 모든 것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재앙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애굽에 있는 인간 생활과 관계된 환경 전체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며 그를 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특별히 바로 안에서 볼 수 있으며 그분의 긍휼은 특히 모세와 더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편으로 그분의 긍휼이 진열되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살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짐승들을 보존하셨으며 개 짖는 소리까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장자의 살해에 의해 바로가 굴복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 편에서 바로의 강퍅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장자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대의 장자들은 강한 자들과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을 대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열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장자를 살해한 것에 관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분의 주권에 따라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천사들은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실 뿐 아니라 주권적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시며 친절과 용서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장자를 죽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12장 30절은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한밤중에 일어났으니 그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잠을 최고로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장자, 즉 애굽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가장 사랑받는 자들을 살해하려고 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의해 바로는 굴복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종들은 밤중에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가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어린 자들뿐 아니라 양떼들과 가축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가기를 원할 정도로까지 굴복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하는 대로 기꺼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탈취당하는 것을 기꺼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살해가 발생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괴로움도 당하지 않았으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곳에는 소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개들이 짖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쾌적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비록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 의해 굴복되었지만 그는 단지 일시적으로 굴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전차를 타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은 강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장사된 후에야 주님은 바로와 끝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거니와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주권은 당신의 긍휼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주권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여, 나는 약하며 죄가 많습니다. 때때로 나는 거역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것과 항상 기꺼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그분의 긍휼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교회 집회에 가는 것조차도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과 연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추구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중에 가장 행복한 저녁이 집회가 있는 저녁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할 집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유로운 시간에 우리는 가련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 우리가 집회에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인해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바로처럼 완고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완고할 수 있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잠깐 동안만 완고하고 주님께나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려는 이 갈망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는 데 좋은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던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참된 영적 씻음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에 의해 정결함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이것은 우리가 바로가 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긍휼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장들을 단지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는 귀중한 묘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하려된 단락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그로 인해 그분께 경배를 드릴 때까지 이 장들을 거듭거듭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했을지 몰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권적인 분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 나는 당신의 자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를 바로가 아닌 당신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오락에 열중하는 때에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바로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세인 것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충돌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합당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은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는 싸우거나 힘들게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는 단지 거듭 바로를 보러 갔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스스로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을 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모세를 듣지 않고 타협을 하려 했으나 사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분과 타협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느낌을 감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적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박질하는 자나 원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거나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분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가 대표하는 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표로서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으며 매우 약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대표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이며 주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타고 있는 불이십니다. 불과 가시떨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있을 때 가시떨기와 불을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합당한 길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의 대표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자신에 의해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갑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들에서 우리는 강퍅한 바로와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를 다 봅니다.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나 모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바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된 모세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긍휼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가며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뜻을 집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기 바랍니다.